네베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하고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조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아인슈타인 박사 곁에서 비서 역할도 하고 운전기사 역할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에 조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제가 박사님 대신 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교수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강의의 내용을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유머가 참 많은 분이었대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자네와 나의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기로 하세요. 강의실에 들어선 아인슈타인 박사는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 조수는 아인슈타인 박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모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수가 잠잠해지자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손을 들고는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조수가 어떻게 대답할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은 저기 앉아있는 내 조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인슈타인을 불러내고는 자기는 손짓을 하고 유유히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용기, 그의 이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저기 앉아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속에서도 인내하며 담대하며 세상을 이기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바로 이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그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로 이날은 첫 이삭을 한 단 잘라서 하나님께 감사히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첫 이삭을 한 단 잘라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50일 후에 있을 풍성한 추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리워져 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도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사다리를 놓아서 혹은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바둥거려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눈물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첫 이삭을 잘라 한 단을 잘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숫자 펜타콘타에서 온 것입니다. 오각형을 뜻하는 펜타곤도 여기서 온 말이죠. 오순절날의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7 곱하기 7 하면 49가 되죠. 그 다음 날을 뜻하는 5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구약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은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5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희년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지파는 각 가정별로 땅을 충분히 분배를 해주죠. 그런데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경작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필 그 해에 우리 밭에서 추수한 것이 너무 적었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 것을 빌리게 되고 그러다가 땅을 지키지 못하고 팔게 되고 그래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잃어버리고 자유인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땸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도 그냥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의 해가 50년이 되는 해, 즉 희년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빼앗기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녀와 남편이 종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비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죽은 자들 속에서 어떤 자들을 택하여 살려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속에 오셔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회개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며 죽은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내가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지식으로 이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확신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내신 그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 사단의 종됨에서 이 두려움의 종에서 완전히 놓여져서 자유함과 구원의 즐거움을 비로소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며 말과 그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 뒤로도 아주 긴 찬송이 나와요.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부르며 즐거워했던 것이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름 있는 그 왕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자기들에게 주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시편 136편을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왕들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보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희년이 되었고 비로소 이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나의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회복하여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속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혼이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홀로 완성해 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 기쁨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끌려다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모든 광경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고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말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이 잠긴 문을 열어 젖히고 거리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신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버린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두 번째는 조롱입니다. 대낮부터 이제 겨우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있구나.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이 이상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드디어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을 복과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참되게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찾는 삶에서 이 공허함과 두려움을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며 살아가는데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이 인간들은 이제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해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인생은 원래 이런 거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게 되었어. 그렇게 사는 삶이 정상인 것처럼 모두 다 여기게 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단에 종되어서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우리를 드디어 피로소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 버립니다.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으며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막 술 취하여 소리 지르고 막 밥상 없고 이러던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짜증내던 아내가 드디어 범사에 감사하며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놀랍게 바뀌어 옵니다. 며칠 못 가서 그렇지.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아빠가 이상해졌다, 엄마가 이상해졌다, 아이들이 이상해졌다,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거 보니까 며칠 전에 병원 갔다 오더니 며칠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고장나 있다가 이제야 은혜를 받고 정상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며칠 못 가서 그렇지 말이죠. 왜 며칠 못 갑니까? 에베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시제가 미완료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현재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야 한다, 혹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이끌어 가시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술에 취하든지 세상에 취하든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취미와 오락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취미나 오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누리는 것과 이 취미와 오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취미와 오락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깨어진 관계 속에 계속해서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술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뭔가 고장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틈만 나면 예수 믿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야 정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술 취한 사람, 고장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장난 상태로 돌아가서 그래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살아갈 뿐 아니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해내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그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됐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방언은 나는 지금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다 뭐 영어로, 막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듣는 그런 방언이었던 거예요. 알 수 없는 말을 막 내뱉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근거로 성령님이 오시면 다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또한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죠.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엉뚱한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놓고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바르게 알게 하신 그 자들만 참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 초대교회에 임한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방언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평소에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유월절과 오순절이 되면 막 10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까지 세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방언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방언이 등장하죠. 심지어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방언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모든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새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내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는 그 사인으로 임했던 이 초대교회의 방언과 다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이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알려주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하지 못하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버립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누가 더 신령한 방언인지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오순절 개통의 교회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모임에 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울고 웃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 분명한 증거이다,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못하고 성령 체험도 못해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막 두려워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방언을 하려고 막 노력하게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결국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말해. 그러고는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누리는 것, 예수님을 주시라 부르며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체험을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고 말하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미 그 고백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려야 하는데 그 기쁨 다 빼앗기고 내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성경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복음을 통해 구원해 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참되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살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과 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 모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적, 꿈, 환상, 예언, 방언 이런 은사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마지막 때는 20세기인 거예요. 왜 20세기냐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방언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게 사라져버립니다.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방언의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초에 파헴 목사의 안수로 오즈만이라는 학생이 방언을 하게 되고요. 그 일로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방언을 하는 일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체험을 쫓는, 방언을 쫓는 그런 신앙이 불붙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과 신사도 개통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때, 막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20세기가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일까요?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종말로 형제들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복음을 통해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까지를 통틀어서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등장하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도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엑스타시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환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이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체험했던 경험했던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세워놓고 차례로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람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픈 곳이나 마음속에 막 불 붙는 것 같은 뜨거움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혀가 꼬이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의 미래를 점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둔갑되어 가지고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끄시고 그 교회에 연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적, 신비한 체험은 사단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뭐 이렇게 힌두교에서도 아프리카 그 원치 종교에서도 다 이런 신비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속에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해서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누어 보면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서로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해석과 적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되었고 삶에 적용하게 된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신 것이고 적용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내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가지고 웃기고 울리고 쓰러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안식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완성해내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도록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되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까?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크고 놀라운 복과 즐거움 속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